지난주에는 제가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좋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좋은 사람이 많이 모여야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된다. 좋은 사람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과거와 단절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결단력이 있게, 이게 아닌 것을 알았으면 결단력이 있게 이렇게 과거와 단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약교회, 신약교회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바이블 빌리버, 과거에 내가 뭘 알았든지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예, 맞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블 빌리빙하는 이런 그 사람이 돼야 된다. 또 인간적인 그 약점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스스로 몹시 드러낼 줄 아는 위선과 가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좀 돼야 된다. 또 이제 교회를 형성하면 그러면 이 교회가 움직일 때 이런 그 운영 철학이 있고 문화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교회와 함께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제가 크게 강조하진 않았지만 상식과 교양 그리고 매너가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특별히 교회에서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오늘은 같은 그 맥락에서 맨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상식과 교양 그리고 매너가 있는 사람 이런 거를 좀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언어 습관과 말 센스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이 제목을 딱 보시면 알겠지만 목사에게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목사가 얼마나 답답하면 오늘 이런 걸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들으시면 그러면 아마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양과 그 다음에 매너, 상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기 때문에 말, 그래서 인간 생활의 그 기본인 말 이걸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어 습관, 그 다음에 말 센스. 지난 주일에 이제 교회에 바로 오기 전에 제 처하고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아내는 교회에도 오지 못하고, 뭐 저도 못 와야 되는데 목사가 못 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가자 그래도 안 가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저는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도 하고 뭐 다 이제 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하여튼 두 사람 다 3일 동안 아주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말다툼이 생기면은 항상 이제 제가 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말하면 논쟁이 오고 가면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늘 그러하듯이 제 아내는 나한테 문제가 큰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야 된다. 특별히 이제 말에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부부가 이제 다투면은 이제 알겠지만 말로다가는 아마 그 아내를 이기지 못할 거예요. 남편이 이게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특별히 아마 결혼 생활이 오래 갈수록 말로다가 이렇게 설득해서 이 싸움을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결론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지적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제가 목사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평범한 이런 사람이었으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가 있는데 목사라고 하는 건 이제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대로 더 잘 해야지 되지 않느냐 말만 하고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위선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보기에도 그렇게 좀 되지 않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걸 주문하는 건데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뭐 똑같은 그런 인간이고. 특별히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가 이제 돼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 간의 대화를 하루에 얼마나 하나. 그렇잖아요. 옛날에 스마트폰이 없고 그럴 때는 들어가서 어쨌든 이야기도 하고 뭐 텔레비전도 같이 볼 수도 있고 이제 이런데 지금은 거의 뭐 남편은 남편끼리 아내는 아내가 그냥 앉아서 따로 앉아서 잠자리에 들어서도 서로 따로 스마트폰을 하고 뭐 우리 집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아마 보편적인 현상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도 스마트폰을 하고 옛날에는 왜 같이 안 놀아주냐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 본인도 같이 놀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를 많이 찾질 않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이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간을 내서 집이 바로 옆에 소래 그 생태공원 옆에 우리 소래포구에 이제 사니까 그래서 많이 그 소래포구 옆에 있는 생태공원에 거기 가서 이제 한 시간씩 이렇게 이제 저녁에 걸으러 나가곤 합니다. 자, 왜 말다툼을 하느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교회 일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요 근래 이제 애국하는 거, 나라 이런 거 하는 거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말다툼이 좀 됩니다. 특별히 선거 이후로 요즘 아주 나라의 앞날을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유튜브도 총선 전에는 좀 잘해야 되겠다 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발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제가 그래도 목사라고 하는 게 이 사회 커뮤니티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니까 제가 틈틈이 짬을 내서 유튜브도 보고 또 뉴스 등도 읽고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어떤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사실들을 잘 습득을 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요. 어저께는 어떤 분이 제게 이제 글을 보내줬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국민들에게도 등급이 있다. 그러니까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로 숨을 쉬지만 국민들의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민초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백성이 있고 하나는 시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세 등급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종북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나라가 바뀌는데도 잘 살 수 있다고 보느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방관해도 누군가가 이걸 막아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느냐.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상황이 목전에 와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세 부류로 국민이 나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흔히 말하는 민초는 무지렁이, 말 그대로 어리석은 자로 글자도 잘 모르고 뭐 신문도 못 읽고 유튜브도 모르고 뭐 푼돈에 약해 돈 주면은 거기다 갖다 표 찍어주고 시키면 시킨 대로 말 잘 듣고 복종 잘하는 국민을 민초라고 이야기한다. 두 번째 등급은 백성입니다. 백성은 글자도 알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다 찾아보고 아는데 속으로 불만을 갖고 있지만 표현하지는 못하는 계층이다. 또 이런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시키면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백성이라 그런다. 그 다음 부류는 이제 시민인데 시민들은 불의에 저항하고 외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대안도 제시하고 방안도 찾아내는 그런 계층이 시민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뭐 5천만 명이 사는데 그 5천만 명이 민초든 백성이든 아니면은 시민이든 이 셋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한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제가 이제 부부싸움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는 민초인가 백성인가 시민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부싸움하고 다투는 이유는 저는 시민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시민이 되려고 단순히 민초나 백성이 아니라 시민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3일 날도 우리 손녀까지 다 데리고 가서 조국 사퇴를 외치고 다 그런 일들을 직접 몸으로 다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부부가 한 마음으로 시민이 되려고 하는데 문제가 어디 생기냐?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하는 데서 이제 문제가 세웁니다. 생겨요.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이거 얼마만큼.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하는 그 문제에 가서는 느끼는 바가 다 다르잖아요. 내 아내가 느끼는 바가 다르고 내가 느끼는 바가 다르고 저는 저돌적인 사람이니까 가서 그냥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스타일이고 제 아내는 좀 부드러운 사람이니까 잘 상황 잘 보고 좀 정신 차리고 잘 해라 이제 이런 스타일이고 이런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이 안 되면은 그러면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런 문제 또 교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다툽니다. 자, 이런 일로 이제 감정이 폭발하면은 어떻게 되냐. 제가 이제 다혈질이기 때문에 큰 소리를 제가 먼저 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 아내가 큰 소리를 쭉 내서 저는 뭐 아무것도 못하죠. 잘못을 제가 저지른 거니까 1차적으로 어쨌든 큰 소리를 제가 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큰 소리를 낸 원인이 예, 제가 이제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자 이러고 나면 아내가 지지 않고 그냥 더 큰 소리를 내니까 예, 이렇게 이제 돼서 싸움이 시작이 되면 그러면 한 2, 3일 동안 아주 인생이 영혼에게 나는 미저럽을 해지고 예, 이렇게 이제 슬퍼지고 참 힘이 들죠. 예, 근데 어쨌든 큰 소리를 낸 장본인이 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잘못했다 하고 그래야 이제 일이 풀리지. 예, 그렇지 않고는 일이 이제 안 풀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30몇 년을 이제 살아오고 있습니다. 83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예, 결혼했으니까 지금 36년 이상을 이제 사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예, 목사의 가정이고 그래도 좀 이렇게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데도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어렵다. 이게 저 같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제 아내처럼 여러 저것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는 이런 사람이 이걸 맞춰갖고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같은데 이걸 추구하려고 하는 방법이나 이런 생각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또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런 일이 생겨요. 이게 참으로 한 번에 해결하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2, 3일 동안 예, 다투고 이렇게 이제 됐는데 예, 수요일 날 제가 예, 오늘 아침에 여러분 본 것처럼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지난 한 1년 동안 이 알레르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예, 혀, 목소리가 갈라지고 이상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이비인후과를 한 세 달 정도 이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타러 이비인후과 이제 갔어요. 예,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다 검진을 하더니 다 끝난 다음에 아무래도 좀, 혀에 문제가 있으니까 세포 조직을 좀 떼어내는 그런 그걸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혀를 만져보더니 혀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혀에 암이 자 이렇게 돼가고 그날 밤에 뭐 이것저것 또 생각을 해보고 혀암이 또 뭔가 또 찾아도 보고 예,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 날 대학병원에 이제 가서 예, 그래서. 아, 조직 검사를 하러 가서 만져보니까 이제 딱딱한 게 있고 이게 이제 오래된 것 같고 이래서 하여튼 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더니 본인 소견에는 암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조직 검사를 해라. 그래서 이 혀암 때문에 아마 저보다는 제 아내가 아주 굉장히 좀 쇼크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말다툼하고 혀 문제 뭐 이런 거 가지고 하여튼 지난 한 주 동안 예, 이렇게 이제 저렇게 이제 지내다가 이제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 온전한 언어 습관과 말 센스, 혀를 좀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가 이런 거를 나에게도 이야기하고 제 아내에게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도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게 이런 것들을 잘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런 문제가 제가 이렇게 오픈을 저는 뭐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목사의 가정에만 있는 건 아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모든 가정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오늘 아침 하루 듣고 다 고쳐라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나한테 또 제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예,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야고보서 이제 3장 말씀을 이렇게 본문으로 택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이제 12절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예, 여러분 이제 가서 보시면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구원받으면 곧바로 그날부터 천사가 되는 건 아니구나 예, 그걸 아마 이제 느낄 거예요. 이 야고보서는 이제 다섯 장밖에 안 되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이런 서신서 자체가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에도 이야기했듯이 고린도전서니 고린도후서니 16장씩 13장씩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은 목적이 뭐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성도들 안에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들 안에 예, 곧바로 천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들을 영감으로 이제 기록을 해 주신 거다. 어떤 문제들이 있냐.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지금 우리처럼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고통과 고난과 핍박 이런 거 생각하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런 걸 참지 못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살던 그 시대에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이거를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차별되어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아 이게 차별되어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3장은 말 조심을 하지 않아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있으니까 여기 3장은 전체적으로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초기 사도시대에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 이제 거하던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특별히 구약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실질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잠언과 비슷한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 이 안에는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내용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3장에는 저와 여러분이 설교 시작 전에 읽은 것처럼 이 혀 문제, 그 다음에 말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적었겠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 가정에도 이 혀 문제, 말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배움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야고보서 1장 19절, 26절, 2장 12절, 4장 1절, 11절, 12절 이런 데 가서 보면 계속해서 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은 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걸 저와 여러분 일단 기억을 하시고 목사도 기억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을 하고 남편과 아내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도 기억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문제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제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니 우리가 오늘은 그 문제를 한번 좀 솔직하게 이렇게 이제 부부가 이제 같이 앉기도 했으니까 제가 이따 이야기하면은 서로 같이 끄덕끄덕도 하고 아 이건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조금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달하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이 뭐냐 말. 우린 영어로 뭐 language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말이 나오는 건 speech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말은 혀에서 나오기 때문에 영어로는 tongue, tongue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말이에요. 말. 자 이런 거.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뭐 개도 있고 뭐 사자도 있고 다 보이시지만 모든 창조물 가운데 말을 하는 유일한 창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온 우주 공간에 뭐 지구 바깥엔 생명체가 없으니까 우주 공간 안에 이 지구 안에 생명체가 있는데 이 안에 사람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선물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될 때 말이 없으면 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말이잖아요. 이거 성경 말씀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말이에요. 이걸 들어야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들어야 구원받는 거니까 말이 있어야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이 말이 있어야 사람이 성화가 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걸 하려고 그래도 말이 있어야 그렇죠. 글이 있어야 그래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서 보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동시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 말이나 말씀이나 영어로는 다 똑같이 워드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설교를 하고 거기 그 모였던 사람들이 깨닫질 못하니까 내 말은 영이고 내 말은 생명이다. 너희가 왜 그걸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말이 영이고 말이 생명이라는 거야. 말을 하면은 숨이 나오잖아요. 그 숨이 영어로 똑같은 이 숨이나 영이나 이 히브리 말, 이게 다 그리스 말이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인 것은 사실은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존재, 말씀이잖아 하나님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문이 사람에게 묻어 있어요. 그 지문 중에 하나가 뭐냐,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말을 할 수 있는. 자, 그런데 이 말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가서 보시면 우주 공간을 어떻게 지으세요? 말씀만으로 지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 우주 공간의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순식간에 생겨나고 지구가 생겨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는 에너지가 있고 파워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말은 의로운 용도로 이렇게 사용이 될 때 파워를 내고, 반대로 불의한 용도로 말이 사용이 되면 그 파워가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끕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가서 보시면 거기 루시퍼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이게 말을 하면서 타락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들어가서 보시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는데도 마귀가 와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이브가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을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면 이 말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망하든지 아니면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하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말씀인 것처럼 사람도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이제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선포도 하고 권면도 하고 제안도 하고, 서로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뭘 제안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이런 능력은 사람을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건 뭐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금요일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서른 가지 이유, 거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 말을 하고 글을 쓸 줄 아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말과 글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책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 글을 쓰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책을 읽을 줄 못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 진리의 그 영에 인도받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을 하고, 잠언 18장 21절에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해서 오순절주의자들, 번영 신학하는 사람들은 여기 말을 인용을 해서 축복,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 준다, 이제 그렇게 오용하라는 그런 구절인데,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 구절의 내용이 아니고,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다, 내가 내뱉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말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것이 이 혀의 권능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악하면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를 받으리라. 이거 예수님의 말씀, 우리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영어 성경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은 빨갛게 돼 있거든요. 그 빨갛게 돼 있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이거 봅니다.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 회개 보고를 하고, 우리의 말, 그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말 때문에 정죄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 오늘 여기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이제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선생이 되면 더 큰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쓸 때 그 당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선생이 되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 가서 보시면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좋은 것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목사가 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 가르치기만 하고 하지 않으면 그게 정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가르치는 자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늘 얘기하는 게 이건데 이게 사실 좀 이 제 입장이 되면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교사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는 목사 겸 교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목사 겸 교사. 그러니까 목사 겸 교사라고 하니까 자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다 보니까 특별히 제 아내는 예를 들어 제가 가르치는 거하고 실천하는 걸 이게 같은 거 아닌가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위선과 가식적인 이런 게 드러나면은 그게 이제 마음이 이제 상하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특별히 목사는 목사는 교사이기 때문에 목사나 이런 그 교사의 임명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디모데 전서가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 또 특별히 교회 집사나 교회 이제 리더도 이제 마찬가지고 절대 초신자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말만 하고 지키지 못하게 하면 이렇게 되면 본인에게도 정죄의 요소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킹잼 성경을 알고 바이블 빌리버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 게 아마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그래도 이런 교회를 하고 이런 게 한 게 한 20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 제가 많이 가보기도 하고 실제 체험해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결국은 똑같습니다. 문제가 질서가 없는 사람이 많고 말을 해도 내가 다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그 지식의 수준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하고 일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하고는 뭐 그냥 지식의 수준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생길 정도로 지식의 수준이 많아요. 이게 높아요. 이렇게 들다 보니까 다 안다고 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사랑 침례교회를 하면서 참 감사하게 느끼는 거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제가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질서 없이 이렇게 이제 행동하는 그런 분들이 많고 말을 막 하고 그러는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정말 이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걸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다 많은 것에 실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에서 실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고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3절에 말, 여러분 커다란 말 아시죠? 말들이 그냥 두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입에다가 재갈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이 비트를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래갖고 이걸 다 해야 그래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간단 말이야. 또 배가 있어요. 커다란 이런 배. 엄청나게 커도 그 가는 방향은 키가 이렇게 가니 이렇게 가니 조그만 이 피스가 이게 방향을 이제 결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배에 엔진이 달렸어요. 엄청난 파워가 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요 키 하나에서 이렇게 이게 가는 거예요. 말이 엄청나게 힘이 세요. 그 힘이 센데 재갈 하나를 물리면은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힘을 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중요한 건데 우리 몸 안에 이렇게 그 말에 물리는 재갈과 비슷하게 또 배를 움직이는 방향을 움직이는 키와 비슷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혀라는 거예요. 이 혀라는 게 이게 아주 굉장히 작은 건데 이게 그냥 우리 온몸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이러한 지체다. 이 혀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이 그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인데 큰 일들을 자랑을 한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그러니까 작은 불이 지금 혀인데 이 혀 때문에 설화가 생기면은 그러면 이것 때문에 가정이 붕괴가 되고 교회가 붕괴가 되고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냥 나라가 붕괴가 되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혀라고 하는 게. 그렇죠? 예, 그래서 잘못 제어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도 망하고 말 주인도 망하고 배도 망가지고 배 주인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본인도 망하는 그런 일이 이 혀 때문에 생기니까 참 제가 이런 걸 읽으면서 아 정말 성경이 참 대단하다. 예, 이런 걸 이제 느껴요. 어떻게 이렇게 그 혀를 이런 데 갖다 이렇게 비유를 해갖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아무리 엄청나게 힘이 세도 이거 하나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가 그렇게 커도 그렇죠. 키가 딴 방향으로 와서 섬을 들이받으면 그게 아무리 능력이 많고 엔진이 아무리 좋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말이 그냥 엄청나게 힘이 센데 그렇죠. 이거 제어가 안 돼가 막 가서 사람을 받고 그냥 하면 얼마나 큰 재산의 손해가 생기고 말도 망가지고 그렇죠. 이 주인도 다 보상을 해야 되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혀는 불이고 불법의 세계다. 원래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좀 위안을 받습니다. 원래 혀가 이런 거구나. 원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다툼을 하거나 할 때 원래 이게 이런 거예요. 혀는 원래가 불이고 불을 붙이는 도구예요. 이놈이 이 혀가. 그리고 원래 의로운 어떤 그런 그 이 세계가 아니고 불법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불을 붙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 도구, 이 노릇을 하는 게 혀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법의 세계니까 지옥불 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거 자체가 참 이게 기가 막힌 말이죠 이게. 그렇죠? 7절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 새 이런 건 사람이 다 길들이고 또 길들여 왔는데 길들이지 못하는 게 뭐냐? 혀라는 거예요. 혀. 혀는 아무도 길들이지 못한다.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도구로 가득한 거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강하게 이렇게 야고보가 이걸 표현했을 때는 교회 안에 이 말 문제, 혀 문제가 얼마나 심하면은 이 정도로 강력하게 이야기했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뭐 덮여질 수는 있어도 이게 인간의 아주 본성 안에 이렇게 내재가 되어 있는 이게 치울 수 없는 정도의 이게 지옥 분류에 놓여 있는 이 정도의 이제 독한 악이기 때문에 정말 이걸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그럼 이거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에 이제 재갈을 물리면은 그러면 뭘로다가 이걸 조절해요? 사람의 손이 조절하면 말이 말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키가 있어요. 키도 누가 해요? 이거 조타수가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그게 배가 말을 듣듯이. 그러니까 이 혀도 외부의 무언가가 이게 조절을 해야만 이게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혀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혀를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한데 이 말에다 재갈을 딱 물린 다음에 내가 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 말이 말을 듣고 그렇죠. 이 키도 왔다 갔다 내가 사람이 하면 말을 듣듯이 이 혀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그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해야만 그래야만 이 혀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 10절, 11절, 12절이 이제 오늘 좀 이야기하려는 그런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한다. 여러분 부부가 다투고 그러면 다 저주하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뭐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주일날 밤에 가서 그리고 서로 다투고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혀로. 뭐 주일날 안 그래도 그 다음날 하든 뭘 하든 우리가 한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한 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10절에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그렇잖아,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된다. 목사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은 그런 일을 말을 이렇게 내고 또 주중에 살면서 그렇게 하면 그럼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10절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냐. 샘이 있으면 물의 질이 똑같은 거잖아요.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그 다음에 가도 쓴물은 계속 쓴물이고 단물은 계속 단물이지. 어떻게 이게 같은 샘에서 오전에는 쓴물이 나오고 오후에는 단물이 나오냔 말이 있을 수 없는 거란 얘기죠.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 둘 다를 낼 수 없다.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 혀를 잘 관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도 혀 문제 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길게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내는 말과의 상관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냐?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고 얘기해요. 여기 기록이 된 대로 우리가 다 살아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작정하기 때문에 우리를 바이블 빌리버라고 우리가 그렇게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만 개의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들어있는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다 의로운 말이에요. 의로운 말, 더럽거나 추하거나 불법이 되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말은 미가서 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내 말들이 곧바르게 걷는 자에게 선을 베풀지 아니하느냐. 다시 말해 의로운 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람들을 책망을 해서 그 사람 안에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읽기를 좋아하고 이것대로 어떻게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 자신을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이 말을 낼 때 그 말이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하고 조화를 이룰 때 그때 사람이 말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아요. 옳아요. 옳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그럼 그게 어떨 때 가능하냐? 우리가 내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조화를 이루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말도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걸 골로새서 4장 6절은 소금으로 간 맞추어 은혜롭게 말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화가 나고 그럴 때 이거 그러니까 화가 나고 그럴 때 이런 거 상대방이 얘기하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소금으로 감 맞춰 은혜롭게 말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을 좀 하고 이렇게 좀 소금으로 감 맞춰 은혜롭게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말과 이런 것들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잘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선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에 의해 오고, 듣는 건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화도 들음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들어요. 그럼 사람이 구원도 받고 성화도 되고 이런 일이 생겨요. 다 말로 인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사람의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 그게 바로 우리 목사가 설교하는 거고 강의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미디어 선교를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강의까지도 다 해서 올리려고 하는 것이 이 말이 올바로 사용이 될 때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17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악한 자의 말은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의 말을 뭐라고 얘기했냐? 궤양처럼 파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위에 궤양이 생기고 식도에 궤양이 생기고 궤양이 생기면 구멍이 나요. 나중에 구멍이 뻥하고 뚫어지게 되면 위 천공이 생기고 되면 사람이 잘못하면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말이 궤양처럼 파고 들어간다는, 사람을 먹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헛된 말, 악한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것이 지속이 되고, 우리 한번 보면 알잖아요. 부부간에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악한 말을 하는데 예수님 믿고도 그게 계속 고쳐지지 않으면 노력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부인이든 남편이든 지적도 좀 해줘야 돼요. 예,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구원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도 말로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이건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렇죠? 복음 선포도 말로 하는 거예요. 미디어 선교도 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책은 말을 글로 기록한 게 책인 거예요. 말을 글로 기록한 게 이제 책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말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내용이 한나의 샘이 두 종류의 물을 낼 수가 없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이 나와야지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그런 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한 샘이 두 물을 내는 이런 꼴이 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맞지 않는 거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성경을 좀 강의를 하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좀 실질적인 지침을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거 가르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공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말과 글로 하나님과 대화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부인과 그 다음에 남편이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얘기를 해보고, 이런 가정생활을 좀 내가 이번 주에 한번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 글과 이렇게 말을 잘 쓰는 그런 사람이 이야기해 놓은 것들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한 3일 엄청나게 좀 힘든 그런 시간을 갖고, 제 아내가 이제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서 좀 들어보고 읽어보라고 이제 내용을 보내줬어요. 그 내용이 이 셀레스트 헤들리라고 한 사람이 지은 말센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말센스. 전 읽지는 않았고 거기 있는 그 목차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말센스인데 거기에 이 부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리드하는 말센스. 제가 이게 문제예요. 흥분하게 되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가서 보니까 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아내를 리드한다. 그런 얘기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돼요. 흥분하게. 그러니까 그게 꼭 아내만이 아니라 뭐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옆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리드하는 말센스. 누가 지은 거냐? 말씀드린 대로 셀레스트 헤들리가 지었는데, 여러분 미국에 가서 보면 유튜브도 있고 테드라는 게 있어요. 테드에 나와서 이제 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대화와 관련한 이 테드 이 방송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는데, 이 헤들리가 한 이 방송이 길지 않아요. 근데 그게 1300만 명이 이제 조회를 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 대화하는 그러한 그 컨텐츠로는 가장 많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도움을 받았다, 이제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대화의 신이 되어보자 이런 내용으로 한국 사람이 이걸 정리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따가 집에 가시면서 한번 같이 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튜브 그 영어 영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책에서 저자가 독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뭐 대화할 때 상대와 눈을 마주쳐라, 흥미로운 주제들 얘기하라, 들은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호응해줘라 같은 대화 스킬이 아닙니다. 이런 스킬들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그다지 쓸모가 없으며 오히려 잘못 사용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상대와 눈을 마주하라 해서 그냥 눈을 계속 마주보고 이러면 이게 그렇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대화가 진정 어린 소통이 되려면 대화 스킬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될 원칙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원칙들을 여러분에게 뭐 읽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목사가 그냥 여러분에게 이제 한번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말이 통하는 사람보다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대화라는 것이 말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근데 실제로 대화는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다. 그래서 말이란 마음을 주고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며 마음을 주고받기 위해 꼭 말솜씨가 좋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의 센스다. 그래서 이제 책의 제목이 말센스예요. 그래서 말센스란 필요한 말을 필요한 만큼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필요한 말을 필요한 만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한 욕구를 잠시 내려놓고 상대 이야기 이렇게 호응하면서 상대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이끌어내는 거, 이게 이제 말 센스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그 목차에 16가지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내용을 다 따라서 하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다만 오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내게 해당이 되는 거, 이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걸 좀 고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팁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 우리도 한번 좀 좋은 것은 따라가면 좋지 않겠느냐. 또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부부끼리 앉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하면 당신 이거 좀 명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는 이거 제가 이야기하면 이건 나, 이렇게 부부끼리 알겠죠? 이렇게 하고 하시면서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좀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이렇게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고서 밑으로 하셔도 보이지 않게 이렇게 이제 하셔도 괜찮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 첫 번째, 말센스의 첫 번째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 이제 이겁니다. 이게 저한테 해당이 되는 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목사나 교사가 되면 항상 이런 병에 걸리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기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일에 항상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언제나 나와 결부시켜 이야기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상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지만 상대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상대가 주인공이 되도록 그렇게 해라. 이거 해보세요. 속으로 이렇게 어떤 건가. 나는 대화를 부부끼리 아니면 애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인가. 두 번째, 선생님이 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한다.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써놨어요. 학식이 높거나 전문직일수록 무의식적인 편견이 높다. 왜 사람들은 상대가 물어보지 않는 것조차 길게 설명하려고 할까? 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상대에게 충고나 조언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것이다. 이게 통제병이라는 거예요. 통제병. 그렇죠?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저기 같아요. 이거 통제병은.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로부터 관심이나 인정을 받고 싶은 거다. 그래서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는 그런 거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저도 물론 그렇지만 제 아내가 통제를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근데 어쨌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좀 버려야 된다. 좀 머릿속에 좀 이렇게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질문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Yes, No 이렇게 간단한 대답이 아니라 이걸 폐쇄형 질문이라 그랬어요. 폐쇄형 질문.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이게 몇 살이다. 이런 게 단순한 그런 질문 하지 말고 개방형 질문. 그 뭐예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좀 하라는 거죠. 감명 깊게 깊은 책은 뭡니까?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떠냐? 어떤 영화를 재미있게 봤습니까? 어떤 가수를 좋아합니까?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게 상대방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자꾸 이렇게 해줘야지. 너 어제 그거 했냐 안 했냐? 이런 식으로 yes, no를 묻는 이 폐쇄형 질문 좀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좋겠다. 네 번째는 대충 아는 것을 잘 아는 척하지 마라.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은 여행지를 가본 것처럼 말하지 말고 보지 않은 영화를 본 것처럼 말하지 말라. 예, 그래서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참 좋은 말이죠.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로 부끄러운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다. 대화는 말하는 것만 아니라 들어주는 거다. 이건 제 아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더는 리슨을 잘해야 된다. 리더, 그렇죠? L-E-A-D-E-R은 리슨, L-I-S-T-E-N을 잘해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오늘부터 좀 더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이거예요, 이거. 존중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듣기는 수동적 듣기가 아니라 능동적 듣기여야 된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듣기는 뭐냐? 단순히 상대방의 말에 응답하기 위해서 듣는 게 이게 수동적인 듣기고 능동적인 듣기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듣는 거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 어조, 몸짓 이런 걸 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여섯 번째, 상대가 보내는 신호에 안테나를 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도중에 상대가 하품을 하거나 딴청을 피우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은 아 이게 내가 좋지 않은 걸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해야 좋은 이런 그 대화 상대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잡초밭에 들어가서 배회하지 않는다. 잡초밭은 뭐냐? 대화할 때 불필요한 내용을 시시콜콜 떠들어대는 거. 이건 참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잡초밭에 빠지게 되면 대화는 중심을 잃고 부질없는 이야기들만 이제 난무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잡초밭에 빠져갖고 그냥 이런 얘기를 하면 여기 이분이 이렇게 해서 상대방은 그 순간 잡초밭을 태워버리고 싶을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좀 잘 이해를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필요한 이야기만 딱 필요한 것만큼만 이제 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잡초밭 중에 하나가 뭐냐. 대화 도중에 상대의 실수를 잡아주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 잠깐만요. 그런데요. 뭐 등등 해서 그 말을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가 돼 있고. 여덟 번째는 머릿속에 생기는 그런 생각은 그냥 흘려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른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어? 그때 이랬어야지 왜 그런 생각을 고집할까 이런 거는 내 생각 속에 일어나는 거를 그걸 굳이 자꾸들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거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좋은 말도 되풀이하면 나쁜 말이 된다. 상대가 어떤 실수를 하면 우리는 그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이제 불안해지죠. 그래서 그 실수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지적해요. 이건 이겁니다. 예. 네. 이게 뭐 보통이 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고쳐야 되나 고쳐야 돼. 고쳐야 돼.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 뭐라고 쓰냐.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여러 차례 되풀이하면 반감이 생기는 역효과만 난다. 역효과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기억을 해.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제 처는 제가 너무 똑같은 실수를 자주 반복을 하고 그러니까 해서 그냥 반복 교육을 엄청 시키는데 이게 여기 보니까 그거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수는 지적해야 되는데 한 번만 해라. 그걸 제 아내가 좀 지켜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잘못한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열 번째는 이 얘기에서 저 얘기로 그냥 건너뛰지 말라. 이건 이제 저한테 좀 해당이 되는 건데 어쨌든 대화를 나누기가 좀 어려우면 아 제가 오늘은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를 피해야지. 이거 하고 있는데 딴 얘기 이제 하고 그러면 저 상대방이 무안해진다는 거. 제가 이제 이건 저한테 좀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12번째 가서 보니까 말은 문자보다 진정성이 강하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 해야 될 때조차 문자를 보낸다는 거죠. 문자로.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면은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진정성이. 그러니까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눈 것이 불편하니까 그냥 문자로 다 쭉 보내놓으면 그러면 그게 그 받는 사람이 어떨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그냥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럼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누구와 좀 더 친밀해지고 싶다면 말을 통한 대화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카톡이나 이런 것보다는 말을 통한 대화를 좀 많이 해라. 예, 그다음에 13번째, 편리함을 위해 감정을 희생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이제 뭐냐 하면은 스마트폰 같은 이 기기를 통한 의사소통이 매우 효율적이고 편하긴 한데 이 안에는 이제 감정이 들어있질 않잖아요. 글을 하나 써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엉망진창이 되지 않으려면 가능한 한 좀 중요한 것, 특히 이런 거는 말로다가 이제 표현을 해라. 그 다음에 말 재주와 말 센스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통의 전문가들은 말솜씨가 유창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 이거 아주 참 희소식이네요. 소통의 전문가들 보면 말솜씨는 유창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솜씨하고 말 센스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어야 말 센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목사가 되면은 주절주절 늘어놔야 될 때가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거 제가 이렇게 이제 합니다. 예, 그래서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통의 달인들은 의외로 말솜씨가 유창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근데 그들의 말은 절제가 돼 있고 과도한 제스처도 사용하지 않으며 들어주는 것에 능숙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뭐, 코미디언이가 누구 중에 누구죠? 그 사람 그래도 좋다고 평가가 나 있는. 이런 사람이 자꾸 잘 들어줘서 그렇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15번째는 옳음보다 친절함을 선택한다. 일상적인 대화의 목적은 옳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왜냐, 모든 사람에게 옳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와 연령과 성별과 국적과 인종에 따라 옳은 것의 기준이 좀 다양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하고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옳은 것을 찾기보다는 좀 친절함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좀 내용이 다르죠. 그런데 이제 일상적인 대화라거나 할 때는 이런 걸 좀 기억을 하면 좋고, 마지막으로 바로잡지 못할 실수는 없다. 그러니까 혹시 말을 뱉어놓고 미안했던 적이 있느냐,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던 적이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바로 사과를 해라. 이거 사과는 제가 또 달인입니다. 이게. 그런데 제 아내는 사과를 못하니까 이쪽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과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드는 유일한 대화법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좀 재미있게 이렇게 공감을 하자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다 문제투성이에요. 60이 넘었는데도 지금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60이 넘었는데도 이게 뭐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이런 상태에서 서로 뭐 땅 따먹기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60이 넘어도 지금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그렇죠? 그럼 좋은 사람은 성화를 통해 이루어지지 예수님 믿자마자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좋은 사람이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성화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말에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파워가 있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말의 위력, 내 말의 위력, 또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 조절이 안 되니까 하나님 성령님의 파워로 나를 제어하는 것을 한번 이번 주에는 실제 내 말을 제어하는 것을 이번 주에 한번,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제어하는 걸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그 야고보서 말씀처럼 내 혀를 통해서 악한 말하고 선한 말이 이번 주에는 내 같은 혀를 통해서 나가지 않도록 내가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그거를 실천을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겠냐. 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책을 이제 줬거든요. 이걸 우리가 세상에 전달해야 될 그런 책물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뭐를 통해서? 우리의 혀를 통해서. 그렇죠?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을 내가 선하게 해서 하나님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좋은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